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제 뭐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뭐 멋있는 말, 재밌는 글귀 혹은 뭐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어두거나 정리해 두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에 보시면은 justice is getting what we deserve. Mercy is not getting what we deserve. Grace is getting what we don't deserve. 영어로 이제 돼 있어야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굳이 영어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끝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헷갈려합니다. 위에는 이제 공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두 가지가 mercy, 자비라고 하는 것과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종종 헷갈려 합니다. 혼돈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자비가 뭡니까? mercy라고 하는 게 뭐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 보면은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 하냐면은 뭐 이제 서로 좀 이렇게 괴롭히는 게임입니다. 서로 이렇게 레슬링 하듯이 깍지를 딱 끼고는 손가락을 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한 쪽이 꺾이는 겁니다. 꺾이면은 아프죠. 그래서 막 서로 막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막 버티다가 한 사람이 이제 힘이 떨어지면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너무 아프죠. 그럴 때 이제 외치는 게 뭐냐면은 mercy, mercy 이렇게 외칩니다. 놔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mercy가 뭡니까? mercy가 내가 졌다. 살려달라. 뭐 놓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죠.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지 않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즉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반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이라고도 하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귀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남들 다 잘 때 자지도 않고 일하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번 돈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심지어는 심을 씨앗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코의 호흡도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mercy와 grace, 자비와 은혜. 좀 더 쉽게 이제 간단히 표현하자면은 무전취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배는 고프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는 눈치 봐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면 괜찮은데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 경찰서 가거나 엄청 두들겨 맞고 뭐 발로 뻥 차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너희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가 해가지고 뭐 설거지라도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추운데 바깥에 쭈그리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야 너 들어와라. 와가지고는 제일 전망 좋은 자리에 제일 비싼 스테이크 주면서 먹어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 이게 은혜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성경 구절들을 쭉 들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뭐 은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은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영어 철자 grace의 각 알파벳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grace의 G라고 하는 것은 God's gift to me.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공짜 혹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뭐 스토어 가가지고 100불짜리 뭐 옷을 사면서 100불 내고 받으면서 아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됩니다. 이거 해야지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혹은 이거 안 해야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뭐 죄를 짓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행을 한다든가 뭐 108번 뭐 천배를 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쪽에서 뭐를 하고 혹은 하지 않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Do가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거라면 Done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상 행위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교회 이제 바깥에 그 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이제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목사님으로서는 약간 장난 섞인 대답이었지만 질문한 사람은 막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늦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행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래인데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니요. 아이, 그거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의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아직 그만큼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 찬양 중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참 잘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막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가진 것처럼 막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죠. 왜? 은혜니까.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막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자신 없어하고 이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은혜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감출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것만 내세우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신 무엇으로 자랑하게? 예수의 십자가로만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레이스, 은혜의 두 번째 R은 received by faith.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방금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전의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아세례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재세례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훨씬 전에 또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세례도 못 받고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증표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주술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그 물 자체에 뭔가 신령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수 성수하면서 받들기도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전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씻김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컨스탄틴 황제예요. 깨끗하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죽기까지. 왜? 꼴까닥하기 전에 세례받으면 제일 깨끗하게 가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성경 공부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직분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죠. 그런 것들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한때 제자훈련을 많이 강조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안 끝나면은 뭐 그 교회에서는 거의 뭐 2등 교인입니다.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런 또 분위기도 한때 몇몇 곳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거죠.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레이스의 A는 available to everyone.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 여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더러운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겉모습이 더럽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말이 참 거칠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죄송합니다만 개 같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특정 인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절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C는 comes through Jesus Christ. I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5절 하반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자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꾸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는 그냥 예수님께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는 extended throughout eternity, 영원에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받는 순간 잠깐 받고 없어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또 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도 확신할 수 없고요. 내 배우자도 확신할 수 없고 내 건강도 내 재산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확신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다 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와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천년 지나면은 끝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데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찾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가 있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 은혜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available합니다. 문제는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과 자세,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모두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한 반응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구나. 내가 받은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까지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반응이겠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중에 하나가 진충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를 크리스찬이 썼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썼겠죠. 그렇더라도 인지상정이죠.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죄를 지은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위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하는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함받은 일이 크기에 크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뜻에 비추어 보면은 이 여자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근데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죄를 따지고 더러움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함받은 일이 크기 때문에 크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용서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이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요, 뭐 다들 그렇듯이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역과 백일회를 함께 아르시고 하셔서 나중에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셨고, 한 번은 거의 거적에 말아가지고 밖에 내놓을 정도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다들 그렇듯이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배불리 뭐 먹고 이럴 것도 없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시험 보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이제 한국은 시험 볼 때가 춥잖아요. 뭐 계실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교회에 가서 밤에 거기서 이제 좀 철야를 하셨나 봐요. 근데 강대상, 딱딱한 강대상 저기 장의자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주무시는데 뭐 추워서 뭐 비닐 같은 걸 덮으셨나. 근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이빨이 탁탁탁탁 거리고 시험 보기 전에 얼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죠. 어렸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편이 나아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옛날 그 가난했던 시절에 막 치를 떨면서 돈이 주는 안정감과 그 위력 때문에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겪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그 후자에 해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들을 보면 그런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최초로 장애인 사역을 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꽁꽁 감싸두고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형제도 혼삿길 막힐까봐. 뭐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 휠체어도 없었고. 근데 그때 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뭐 성한 사람 성하지 않은 사람 나눠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은 또 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있죠.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데리고 한 번씩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봉고차로 이제 태워서 모시고 갑니다. 여수 애양원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 돌보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 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수술을 한번 받으면은 조금 이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수술 두 번 정도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클러치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밖에 나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LA에 있는 나성형락교회 어떤 한 장로님과 연결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쓰고 남은 중고 휠체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로 많이 실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휠체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대요. 중고지만 그게 어딥니까? 다니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전체를 다 전세를 내가지고 장애인 한 분당 정상인들 한 명 혹은 두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특히 중증 장애인들 혼자서 못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목욕시켜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섬기고 봉사했던 분들이 막 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섬기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설교 들어도 막 강팍해가지고 은혜 받지 않던 분들이 그거 섬기면서 다 깨어지고 은혜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 가운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컴퓨터 기술 그때 가리키니까 뭐 사무직, 행정직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원으로 쓰고. 그때 나중에는 그 장애인 분들 가운데 또 그 이제 미문 선교회라고 이제 선교단 그 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내는 십일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차리기도 하고 또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6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난 주일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이제 아버지 빈소로 갔더니 병원에 이제 2층에 빈소가 있는데 옛날 건물이라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인 분들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문상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당시에 지금에야 이제 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오고 동남아에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는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뭐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럴 때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고 또 그들 가운데 교육이 필요한 자들은 교육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은혜 받고 한국에서 검정고시 보고 해가지고 결국 신학 교육까지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말씀에 목사 안수식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왔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제 딱 양복 입고 왔는데 그 양복이 다 이제 아버지가 주셨던 아버지가 입으시던 양복들 그걸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지금 현재 청도 중국 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았대요. 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 분이시 한족이신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큰 수술 받으시고 투병 중이실 때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청도까지 가셔가지고 아마 마지막으로 가본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노트북 컴퓨터를 사주고 오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총장으로 계실 때도 학교 가면 이제 수위실 있고 수위 아저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로는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한 총장이 처음이었대요. 보통은 이렇게 지나갈 때 수위 아저씨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한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면 꼭 인사하고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위 아저씨의 아드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지금에야 좀 지원이 많지만 그때는 좀 지원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그걸 좀 못 받게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는 아버지가 직접 그분을 모시고는 구청에 간 겁니다. 근데 그 구청장이 예전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러셨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총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런 일 때문에 왔다 해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밑에 사람 지시해가지고 빨리 이거 좀 확인해가지고 처리해드리라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 이런 일에 그 뭐 학교 교수 일도 아니고 직원 일에 총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다고. 가만히 보면요, 가끔씩 미국에 한 번씩 왔다 가실 때도 조그마한 선물들을 사가지고 가시는데, 뭐 교수님들 뭐 선물할 뭐 넥타이 같은 거 하나씩 사시면은 꼭 안 빠뜨리고 사시는 것이 직원들 줄 선물들 꼭 하나씩 사가시는 모습을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그 직원들 가운데 추석이나 때가 되면은 이런저런 선물들을 저희 어머니께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 계실 때는 1년에 두 번씩 학교에서 경비 반을 대가지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것저것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 주시고 했는데 너무 총장님이 그립다고. 학교, 한국은 학교 가면은 그 학생회가 참 어렵습니다. 막 늘 운동하고 학교에 불만들이 많죠. 감사한 것보다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늘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아버지가 총장하셨던 그 신학교도 뭐 다르지 않았는데 막 항의한다고 학생의 임원들이 찾아오고 하면은 앉아서 맞아보신 적이 없대요. 항상 서서 맞아주시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과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갔는데 학교장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그 학교 개교 이후로 학교장은 처음이었대요. 뭐 그전에도 총장님들이 왜 안 계셨겠습니까만은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한 데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막 이리저리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그 이제 장례식을 그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던 분들이 다 예전에 임원하셨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국 갔다 오면서 아버지 기일은 지나고 오기가 딱 주일이라 가지고 또 주일을 두 번 빠지기가 좀 어려워서 그 전에 금요일 날 어머니 모시고 이제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아버지 기일 되면은 산소를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차량 담당하시던 집사님이에요. 차량 관리하시고 뭐 닦고 청소하고 뭐 이러신 분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오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다. 나는 또 정말 좋은 믿음의 그런 선배를 두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괜히 났겠습니까? 뭐 타고난 성품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만나서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윤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참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특이한 게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각각 전부 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사람들을 크게 하나로 묶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황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주막에 한 방을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서학을 하다가 유배 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모 할머니께서 방을 한 칸 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나중에 서당으로 쓴 거예요. 오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막 선비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냥 농사 짓는 농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느리고 뒤처지고 하니까 어렵게 어렵게 마음 먹고는 정약용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너무 둔합니다. 두 번째는 앞뒤가 너무 꽉 막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 참 답답한 사람인데 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나눴다고 합니다. 스승 정약용이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글을 써줬다고 하는데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구나. 첫 번째 문제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가르치면 한 번만 읽고도 바로 외우지. 정작 문제는 제 머리를 믿고 대충 소홀히 넘어가는 데 있다.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지. 둘째,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질문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금세 파악해낸다. 바로 알아듣고 글을 빨리 짓는 것은 좋은데 다만 재주를 못 이겨 들떠 날리는 것이 문제다. 자꾸 튀려고만 하고 진중하고 듬직한 맛이 없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세 가지 큰 문제 중에서 세 번째는 깨달음이 재빠른 것이다. 대번에 깨닫지만 투철하지 않고 대충하고 마니까 오래가지 못한다. 중략하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공부가 있지 않아 힘들고 버벅거리고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그럴수록 꾸준히 연마하면 나중에는 튀어나와 울퉁불퉁하던 것이 반질반질 반반해져서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할까? 부지런하면 된다. 부지런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어기지 않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황상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열심히 한 거예요. 부지런하게 한 겁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한 거예요. 황상은 이것을 삼근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정약용이 투병 중일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천리길, 열흘길을 걸어서 찾아뵙고 또 산수도 방문하고 했던 제자는 이 황상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아들들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그 가문과 이 가문에 약조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상이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심성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도 이러할진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저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왜냐하면 정결법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거든요,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괘씸한 놈들. 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데 그 길 가운데 내가 고쳐주었건만 감사도 안 해? 다시 문둥병이 생겨나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이 대목을 접하면서 늘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앞에 두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그 길 가운데 한 줄기 위로라도 그 문둥병자 한 명에게 받으셨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딸 이름을 베로니카, 영어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지은 이유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의 전승 트레디션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걸어 올라가실 때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지쳐서 가다 쓰러지고 할 때 용감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준 여인이 있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손수건,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손수건을 봤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있더라. 그래서 이제 베로니카의 손수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그 얼굴을 닦아드린 여인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었을까. 그 갈증나는 사막 가운데 정말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물줄기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커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분개하는 자입니까? 나는 먼저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기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움켜쥐기에 바쁜 자입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노래같이 막 하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